주님,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앞뒷 분들과 인사 나누실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첫 곡으로 아침 한 개 눈앞 가리듯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양 가사 중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의 그 가사에 그 말씀이 재개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면서 제 마음 먹기가 약간 삶에서 달라지더라고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떠올리면서 느끼면서 함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계절 가을에 우리를 수요 여성 예배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번 넘어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 많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행복한 초대를 허락하시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잔치에 부족한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초대주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한 오이코스들의 마음과 상황을 활짝 열어주시어 초대에 참석하게 하시며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문 백답 감사 제목을 적을 때에 감사함 없이 스쳤던 일들이 다 생각나게 하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리며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부터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 간증하는 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증거하게 하시며 간증을 듣는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만 바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도 많습니다. 치유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취업의 문,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업장에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송혜원 목사님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 여성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여성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자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행복하게 전도합시다. 함께 축복하며 문안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행복하게 전도합시다. 네, 행복하게 세 번 하니까 세 배로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말에 권세가 있음을 깨닫고 어디를 가나 살리는 말 또 축복하는 말 하는 주의 거룩한 무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교차가 늘 풉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간은 두 번째 만남 주간입니다. 두 번째 만남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 오이코스들에게 선물과 초대장 그리고 초대 영상을 전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사랑방별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같은 기간 어린이 다니엘도 운영이 됩니다. 작년부와 같은 시간에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년부실에서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겠습니다. 홍익 아기학교 부모 교육이 11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긍정 훈육의 노하우라는 주제로 강정원 교수님을 모시고 태아에서 7살까지 자녀를 둔 부모님, 조부모님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면서 또 훈육의 지혜들을 배우고 익히고 나누는 유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1쪽 근처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신약성경 201쪽 근처입니다. 네, 가지고 계신 성경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하시니라. 다음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와 마음을 열게 하시고 들은 바 말씀을 약속으로 취하고 순종하는 종들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주님의 성령님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흔히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 안 바뀌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 말에 우리 성도님들은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네. 어렵기는 하지만 바뀌기는 바뀝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성경이 사실은 그 증거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의 모음입니다. 오늘은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당시로 치자면 금수저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것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가 바로 바리새인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스데반을 살해하려고 했던 그 현장에 사울이 겉옷을 맡아주는 자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광기에 가까운 사리를 내뿜게 됩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으로 볼 때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죽었던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엄연히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울을 피해서 다메섹까지 나아간 주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이들마저 모두 다 잡아 없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인정사정 없이 앞도 뒤도 보지 않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그야말로 분노를 내뿜는 사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 드디어 다메섹 시내가 보입니다. 손을 뻗으면 예수쟁이들이 닿을 것 같던 그때 갑자기 정말 예고도 없이 사울의 모든 세상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9장 3절,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사울 앞에 누가 나타나신 거죠? 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많은 일행,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딱 사울에게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것도 사울의 이름을 몇 번 부르셨죠? 두 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절대 피할 수 없도록 딱 사울만 지명해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순간 사울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 당시 사울은 사실 믿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지금으로 치자면 아마 공황장애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공포 그리고 두려움에 사울은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냥 그 돌을 따르는 이들이 퍼뜨리는 거짓이었고 미혹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지금 빛 가운데 그리고 생생한 음성으로 자신의 앞에 현재로 등장하신 것입니다. 사울의 세상 속으로 예수님께서 깊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동안 알고 있고 그동안 믿고 있던 사울의 단단하던 철옹성 같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정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란 말인가? 결국 사울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사울, 망부석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 사울에게 주님은 일어나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네가 뭘 해야 할지 너에게 알려주는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위협과 살기로 가득해서 무리를 이끌고 앞으로 나아갔던 사울. 그러나 그는 한순간 엎드려졌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매우 의존적인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참으로 갑작스러운 일이었겠지요. 하지만 사실 이 모든 일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방식,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야생마 사울을 순종하는 양으로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사건이 위치했던 것입니다.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겨우 들어갔던 다메섹. 보지도 못하지요. 먹지도 못하지요. 마시지도 못하지요. 그 3일간의 시간이 살아있지만 결코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힘이 남김없이 빠져나간 것 같은 그 시간. 사울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된 신념을 직면하고 인정하고 내려놓았던 그 시간을 통해 사울은 그 빈 공간마다, 빈 그릇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힘입는 전환점이 바로 이 3일간의 죽음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믿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는 바 또한 사울이 붙잡았던 그 사람의 신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오랜 경험 또 지식에 근거해서 어떤 사실을 확신하는 이들이 아니라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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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조명하심을 힘입어서 진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순종합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깨달아야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의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 너희에게 여전히 나의 마음이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인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참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움직이게 될 때 우리 마음에서는 요란한 빈소리의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 신기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불협화음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조급함들, 원망, 비교의식, 불평들이 정말 파도처럼 넘실대는 것들을 우리가 익히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또 탕자의 형이 맺었던 억울함의 열매, 쓴 열매가 이 가운데 맺혀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집에 임했다는 뜻입니다. 2년 전에 나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안나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이 유명해서 그런가? 지옥을 공간으로 생각하는데 지옥은 상황이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단테의 신곡이 유명해서 그런가? 지옥을 공간으로 생각하는데 지옥은 상황이야. 근데 지옥만 그럴까요? 사실 천국도 그렇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사실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고 드러나는 천국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황,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통치에, 그 말씀에 오늘 지금 순복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도 중요하고 예수님과 또 제자들을 섬기는 일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보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먼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백성들, 그래서 그 말씀을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 성취해 가시는지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사울에게 일어났던 그 세상이 뒤집히는 사건은 사울에게는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뜻밖의 일들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예정된 큰 그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그 그림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왜 하필 그 당시 예수 핍박자이자 정말 교회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적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을 택하셨을까요? 분명 사울 말고도 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주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아무리 악한 자라도 구원의 소망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를 포함해서 참 많은 이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죽어 마땅한 이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도,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정말 말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섣불리 우리가 그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이 구원의 여정을 걷는 가운데 범죄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한이 없으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또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직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길에서 죄악을 범할지라도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5절에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처음에 했던 이야기는 주여 누구시오니까, 도대체 누구신데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냐고 되묻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물론 사울이 핍박한 것은 주의 몸된 지체들이었지만 주님은 교회와 주님을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교회를 그리고 주님을 핍박했다, 박해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 주셨을 때 그 후에야 사울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 데라의 집에 살 때는 아브라함은 그냥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뿐이었던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바칠 정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분명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섬기는 건 다른 문제지요.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된 것.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뿌리치는 그를, 거절하는 그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격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의심이 많고 뭐 도통 뭔가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찬양으로 또 환상 가운데 저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시간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통로와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먼저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오늘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 은혜의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권속들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 자신을 모두 다 비워내고 있던 그때에 주님은 뭘 하셨을까요? 주님은 이제 됐네 하고 쉬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은 이때에도 쉼없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다메섹에서 기도하던 주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라는 인물은 신약성경에 3번 등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3번의 등장 모두 다 각각 다른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딱 여기에만 짧게 등장하고 사라지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핍박자였던 사울을 복음의 증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실 때 그 일의 선두에 그 당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나 또는 초대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명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쓰지 않으시고 성경을 통틀어서 딱 한 번 여기에만 등장하는, 어찌 보면 무명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자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지요. 네, 주님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서 기도하는 자이죠? 어디에서 지금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렇죠. 다메섹 가운데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다메섹으로 지금 누가 원래 달려오고 있는 중이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결박해서 옥에 넣겠다. 위협과 살기로 가득한 도시가 사실 사실 다메섹이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이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자는 모르겠는데 아나니아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님 앞에 그대로 머물며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선교사가 되어서 먼 나라로 떠나거나 아니면 신학교로 가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좁게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먼 나라로 떠나야 모두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걸까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삶 그 자체입니다. 네, 물론 먼 나라로 떠나는 부르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르심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29 되던 해에 예수님을 만나고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무엇이었냐면 유엔에 들어가서 이 몸을 불사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 엄청난 열심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참 가상하지 않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루어졌으면 제가 지금쯤 다른 데 있었겠죠?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좌절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뜻밖의 저를 캄보디아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예정에 없던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함께 울고 웃으며 또 주님의 공동체를 섬길 때에 요르단에 있는 무슬림 가정 회복을 위한 뜨거운 마음들을 주신 거예요. 몸은 캄보디아에 있는데 날마다 정말 무슬림 가정들 깨어지고 상한 그 가정들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가정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캄보디아를 섬기면서 제가 3년간 무슬림의 땅 요르단으로 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을까요? 네, 안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끝나고 이제는 장기 선교사로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신학을 하러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신학 공부가 끝나고 이제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내보내셨을까요? 네, 이번에도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죠. 제 마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 그리고 교회 학교와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복음으로 섬기고 저 또한 그들과 함께 한 몸으로 자라가는 자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떠나는 일만큼 어려운 일은 다시 발령이 날 때까지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땐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없으실 땐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이 또한 순종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던 삶의 자리를 임의로 이탈하지 않고 기도하며 지켰던 아나니아.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했던 그 아나니아는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시자 기가 막히게 즉시로 그분이 주님이시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앞서서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는 사울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누구십니까? 네,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가 없었던 자기 열심으로 충만했던 사울은 주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되묻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맛보았던 주님과 동행했던 익숙한 제자 아나니아는 금세 주님의 주되심을 알아봅니다. 그런 주님에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미션을 주시죠. 사울한테 찾아가서 안수를 하여라. 그래서 그가 시력을 회복하도록 네가 좀 도와주어라. 자, 이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던 주의 제자 아나니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호소합니다. 주님, 설마 진심은 아니시지요? 지금 어디를 가든지 그 사울이 저질렀던 그 끔찍한 일들을 이야기하느라 모두 다 소문이 정말 자자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저질렀던 그 주의 교회를 향한 그 만행, 그걸 여기 다메섹에까지 와서 저지르려고 한 것인데 어떻게 저더러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에게 눈을 뜨게 하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아나니아의 마음이 우리는 사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아나니아야 들어봐. 설득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정이 있는데 막 그동안 우정에 사랑에 그렇게 호소하셨을까요? 아니면 들으라면 듣지. 이렇게 막 힘으로 아니면 막 기이한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아나니아를 협박하셨을까요? 모두 다 아니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우리 9장 15절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 가라. 사울을 내가 이미 내 그릇으로 나의 대리인으로 뽑았다. 아나니아야, 너는 그렇게 알고 가거라. 주님의 주권을 사실 천명하신 겁니다. 물론 토를 못 달게 하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순간이 당위의 순간이지 아나니아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순간이 있는 반면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해야 해. 힘들어도 해야 해, 이해가 안 돼도 해야 해 라고 훈육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순간이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무조건 아무에게나 이렇게 가라 단호하게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한테는 왜 그러셨냐? 그에게는 듣는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엔 주의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의 주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필요가 있을 때만 와서 기도하는 이가 아니라 주와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그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고 그 임마누엘 주님과 동역하는 이미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이런 아나니아 같은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나니아는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주님의 임재, 주님과의 동역을 알고 있는, 맛보아 알고 있는 아나니아였지만 그 또한 핍박자인 사울에게 찾아가는 일은 다시 한번 두려움이고 또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했다는 사실, 이것은 주님께로 받은 힘이 그에게 실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 힘은 의지가 아니라 실제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임재하시는 성령님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이 생깁니다. 그 갈망을 붙잡고 순종하기로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 부르게 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갔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그 인생은 슬픈 인생이요, 비참한 인생이요, 공허하고 애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게 되죠. 성령님처럼 담대하게 사역하게 됩니다. 자신이 성령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그 확신, 그것을 기쁘게 여기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 높이시는 예수, 또 성령께서 증거하신 예수를 나도 알고 나도 믿고 나도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성령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해진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로 인해서 사울은 형제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사울의 뒤에서 두려움을 주었던 사단을 이기고 사울을 형제로 회복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법만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는 일만이 원수를 이기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주를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던 한 사람, 또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생기가 가득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보게 되었던 사울은 자신의 어두웠던 죽음의 모든 과거들을 털고 일어나서 형제 사울아라고 불렀던 아나니아를 통로로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의 이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여 없애려고 했던 그 아나니아와 함께 감격적인 애찬을 나누게 됩니다. 성도의 형제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울은 사도행전 이후에 남은 장들의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남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배후에 쉼없이 겸손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사울과 아나니아를 만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주님, 그분이 지금도 여기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행복한 초대 만남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사울만큼은 아니어도 교회와 복음에 적대적인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이웃일 수도, 친척일 수도,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생각나게 하실 때 주님께 그럴만한 이유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럴만한 이유와 계획의 통로에 주님이 아나니아처럼 여기시는 나와 우리가 있음을 알아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완벽한 계획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라고 하실 때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이미 있구나, 주를 향한 충성이 이미 부어졌구나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먼저 앞서 가셔서 필요한 일들을 힘없이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신다는 사실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이 임하기 전 한 영혼이라도 주의 도를 따라 걷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마음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홍익의 모든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최선과 열심을 다하고 싶어하는 이들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축복받은 마음이고 삶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늘 신중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 내 자신의 계획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거야, 늘 기뻐하시는 걸 거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걸 거야, 이렇게 믿고 싶은 욕이 우리 안에 있진 않습니까? 이 시간 먼저 우리 성령의 빛으로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인 우리를 조명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마음, 생각, 행동들이 있다면 깨닫고 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권속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권속들 되게 하시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로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싶고 하나님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주의 지체들 이곳 가운데 모였음을 주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싶은 그 열심이 있기에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조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주님과 무관한 채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 행하며 주님보다 앞서 달려가며 우리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순간 여러 가지 연유들로 하나님 주님 없이 우리가 주님보다 먼저 앞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되기를 원하여 나의 삶으로 주님을 끌어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정말 견주어보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한지 주님 모든 걸음들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그 빛으로 모든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품어지지 않은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주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순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지는 것이고 주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쁨 없이 그 채워짐 없이 우리가 마치 일꾼처럼 하나님 노예처럼 하나님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존재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나니아에게 오셔서 그를 충만하게 하셨던 성령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제자들에게도 오셔서 하나님 그 모든 심령들을 비추실 때에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을 도우지 않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그 모든 빈그릇들마다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여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를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무명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고 그를 성도 되게 하셨고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이 땅에 베풀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위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내 형편, 내 마음, 내 사람, 내 상황에 매이거나 묶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시간 나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시 사랑을 부어주시고 바라보는 자들마다 믿음을 부어주시고 바라보는 자들마다 친히 생명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실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만나게 되는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며 우리 성령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울에게 찾아가시고 하나님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셨던 그 놀라운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도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주를 사랑함으로 기도했던 무명의 아나니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를 기뻐하시며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사울이 정말 예수 핍박자에서 하나님 성도가 될 것이라 하나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 정말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하나님 그런 자가 될 것이라 하나님 기대한 적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주대심 아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 무명의 성도 주를 사랑하는 아나니아 하나님 기도하는 아나니아를 통하러 하나님 베풀어졌던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실 터인데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악한 사단의 방해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신가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남은 구원과 역사 하나님 그 회복의 일들을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 일들을 하실 때 주님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셔서 주님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오늘 우리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여전히 연약하고 하나님 동일한 죄에 반복하여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 뒤돌아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 택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우리를 세우시고 또 불러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꿈과 역사가 하나님의 우리의 꿈과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빈틈없이 세워가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 우리와 처지,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뿐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우리도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지고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주님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 그 자리가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분별하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오늘의 분량만큼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행복한 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 위탁드리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를 아나니아처럼 사랑하시고 또 충성스럽게 여기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원 구원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일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나아가지 마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말씀과 복음을 주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복음이 되어 수많은 오이코스들에게 흘러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는 주일 그 말씀을 따라 수많은 영혼들이 이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행복한 초대를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가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닌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의 사명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기회로 하나님의 행복한 초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바 하나님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자랑하기 원하고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말씀의 자리,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그 한 영혼, 하나님 우리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미루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마음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한 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하나님 주께서 기억나게 하신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친척과 동료들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복음을 복음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홍익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이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인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복음을 주셔서 그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향기가 되고 그 사랑의 편지가 되어 하나님 받는 이들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향방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시간들 주님 친히 주관하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가정들을 주님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복한 초대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원 구원의 기쁨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 흘러가 우리가 살고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울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를 힘입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신 주님,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는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사랑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사명에 순종하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동일한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찬 보배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분별한 말씀을 담대함으로 들고 일어나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가 될 때 우리 안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거룩한 기쁨들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가운데 뜻을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임하고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거룩한 무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